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84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먼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강력한 위력으로 큰 피해를 주는 폭풍을 보면 일기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초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기상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이 전시회에서는 날씨 예보 능력을 개선하고 이런 날씨에 대비하는 것을 도울 첨단 기술들이 선보였습니다. 이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0월 17일 카리브해에 있는 버뮤다 섬에는 허리케인 곤잘로가 상륙해 나무가 쓰러지고 전기가 끊어졌고 도로와 인도가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당시에 피해가 상당했는데요. 하지만 날씨를 미리 알려준 덕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사망자나 심하게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생각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아서 날씨를 전망하기 정말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점점 정교해지는 계산 체계와 엄청난 연산 능력을 갖춘 슈퍼컴퓨터 덕에 날씨 예보가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 NOAA는 새로운 폭풍 예보 체제인 NACE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NOAA를 이끄는 알렉산더 맥도날드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에 중국을 강타한 태풍을 찍은 실제 위성 사진이 당시 NACE가 미리 만들어낸 태풍 모형과 매우 비슷하다고 설명합니다.
So this really shows the skill that we're developing.
이게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어떤 수준인지 잘 보여줍니다. 컴퓨터 모형과 자연이 만들어내는 실제 현상이 아주 비슷했는데 이런 결과를 보고 우리는 매우 흥분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올가을 들어 첫 스모그 경보가 발동됐습니다.
국경절 연휴 이후 차량 운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기오염 물질 농도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날아온 먼지가 도시의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대기 오염도는 가장 나쁜 수준인 10단계를 기록했습니다.
강력한 폭풍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도 현재 대도시와 산업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 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시기적절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턴키 인스트루멘트사는 지난달 초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상 장비 전시회에 참여했는데요. 이 회사는 당시 토파스로 불리는 기계를 선보였습니다. 턴키 인스트루멘트사의 앨런 테일러 사장은 토파스가 레이저를 써서 대기 입자를 검사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검사가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진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It's what the cities do about it when they know about it.
일단 뭔가를 알아야 자동차가 다니는 것을 막는 것 같은 대책을 세울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어다 줄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보로 뭘 해야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대기 오염이 심각하지 않은 곳이라도 대기 중 꽃가루 수치 같은 항목들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꽃가루는 알레르기, 즉 과민 반응 증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번 기상 전시회에서는 또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 연구진이 광학 감지기 플레어를 새로 선보였습니다. 연구진을 이끌고 있는 스베틀라나 아포니나 씨는 플레어가 자외선 레이저 기술을 쓴다고 설명합니다.
The device is highly specific. It allows to identification different kind of particles in the atmosphere.
플레어는 아주 정교한데 대기 중에는 여러 종류의 입자들을 구분합니다. 이 장비를 쓰면 공기 중에는 여러 꽃가루를 분류하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브뤼셀 기상전시회는 이번이 다섯 번째인데요. 전 세계에서 2,500명 이상이 전시회를 방문해 기상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최신 기술을 살펴봤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나 소아 당뇨, 결핵성 피부병, 그리고 관절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유전자들의 연관 관계를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 이런 발견으로 21가지 자가 면역 질환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려주는 유전자 청사진도 만들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인체를 보호해야 할 면역 체계가 오히려 건강한 인체 조직과 기관을 공격할 때 생기는데요. 이번에 과학자들이 만든 유전자 청사진을 보면 이런 질병에 효능이 있는 약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과학자들은 현재 전 세계에서 수억 명에게 영향을 주는 자가 면역 질환을 약 100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생물학적 배경이 확인된 것은 21개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몇몇 생물학적 특성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미국 예일대학교 신경학부의 책임자 데이비드 해플러 박사는 몇몇 자가 면역 질환이 환자에게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This provides a glimpse of why the diseases are shared. In fact,
이번 연구는 왜 몇몇 질환이 함께 발생하는지 보여줍니다. 사실 갑상샘 질환과 당뇨병이 같이 오고요. 류머티스성 관절염과 결핵성 피부병, 다발성 경화증과 만성 장염이 같이 생기는데요. 이건 이들 질병이 비슷한 유전자 구조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해플러 박사는 매사추세츠 일반 병원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그리고 하버드대학교 브로드 연구소 소속 과학자들과 함께 이 연구 결과를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논문을 냈는데요. 이 논문에는 광범위한 인간 유전자 염기 서열 안에서 약 24개의 자가 면역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청사진이 실렸습니다. 해플러 박사는 이번 발견이 의료진이 특정 질환을 진단하는 것을 아직 도울 수는 없지만 이 발견을 이용해 결국 효과적인 치료법을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I think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se findings is finally having a molecular understanding.
이번 발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가 면역 질환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목표로 삼은 것에 대한 편견이 들어가지 않은 청사진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인간 유전자 염기 서열 전체에 퍼지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데 약 300개에서 400개에 달하는 유전자 변이가 이런 질환을 일으키는 데 관여합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신경학부의 해플러 박사는 이런 질병을 만드는 유전자가 대개 면역 기능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부위 근처에 있으면서 이 부분에 부담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What's become very clear is that these
아주 분명한 건 이런 자가 면역 질환들이 자주 한 가지 유전자 변이를 공유하면서 함께 질병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요.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유전자 변이 가운데 20%에서 30%를 공유한 결과 아주 비슷하지만 동시에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정상적인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유전자가 어떤 사람들에게 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 대부분은 정상적인 유전자 변이들이 모여서 생깁니다. 해플러 박사는 몇몇 질병이 이렇게 같은 생물학적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용하면 여러 질환에 효능이 있는 약을 개발하거나 기존 약에 모르고 있었던 효능을 새로 알아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플러 박사는 또 자가 면역 질환의 유전적 기원을 알려주는 청사진을 쓰면 다루기 어렵고 심신을 쇠약하게 하는 질병을 치료할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 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는 생활 속 과학 상식 시간입니다. 최근 성악설, 즉 인간이 본래 악한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화제인데요. 오늘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이런 연구 결과의 숨은 과학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스웨덴 과학자들이 내놓은 연구 결과인데, 그러니까 인간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는 주장이군요.
그렇습니다. 국제학술지인 분자정신의학에 실린 연구 결과인데요. 흉악범죄 10건 가운데 한 건은 폭력적 행동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영향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연구소가 핀란드 출신 범죄자 895명의 유전자를 검사해봤는데요. 검사 결과 특히 흉악범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유전자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유전자가 발견됐다고 하던데 어떤 유전자입니까?
네, 살인과 같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서 유전자 모노아민 옥시다아제 A와 카데린 13의 변형체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모노아민 옥시다아제 A는 평상심을 되찾는 역할을 하는 유전자고요. 카데린 13은 충동 억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카롤린스카 대학 신경과학부 야리 티오넨 교수는 폭력 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독특한 유전자의 영향 때문일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이런 유전자를 보유한 이들은 특히 술이나 마약을 먹었을 때 더 공격적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나왔다면서요?
네, 어떤 과학자들은 이번 연구가 잠재적 범죄자들이 폭력적인 성향을 치료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향을 미리 아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과학자는 행동 유전학이 매우 흥미있는 연구 분야이지만 폭력 행위가 유전 요인 때문이라면 흉악범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폭력 유전자가 있다는 학설은 이미 1980년대 말에 네덜란드 유전학자인 브루노 박사가 처음으로 제기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와 비슷한 주장이 나올 때마다 격렬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렬한 과학세상이었습니다.